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바레인이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바레인 정부는 오늘 관영 언론에 자국 내 이란 외교관들에게 48시간 이내에 떠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우디 당국도 전날 이란 외교관들에게 이틀 안에 출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사우디 내 이란 외교관들의 귀환 문제를 조정 중에 있다며 사우디 당국의 이번 행동으로 영내 긴장이 가열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수니파의 종주국임을 자처하는 사우디 당국이 지난 주말 자국 내 시아파 성직자인 셰이크 니무르 알 니무르를 처형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니무르 처형에 시아파 국가인 이란이 반발했고 성난 시위대는 테헤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과 마시하드에 있는 영사관을 습격해 집기를 부수고 불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중국 증시가 새해 첫 개장일인 오늘 7% 폭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하이와 선전 증시는 주식거래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중국 증시의 폭락은 중국이 이날 발표한 제조업 지수가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긴장 관계 등 중동발 악재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여파로 세계 다른 증시들도 술렁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3% 떨어졌고 홍콩 항셍 지수도 2.5%가 내려갔습니다. 이어 유럽 증시 역시 독일이 4% 이상 떨어졌고 영국도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새로 건설한 인공섬 내 활주로에서 시험비행을 실시했습니다. 하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중국 정부의 민간 항공기가 스프레틀리 군도 피어리 크로스 리프에 건설된 활주로에서 시험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활동은 전적으로 중국의 주권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화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중국의 행동을 스프레틀리 군도 내 베트남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간주한다며 시험비행을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중국의 행동은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스웨덴과 덴마크가 새로운 국경 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유럽의 자유로운 국경 통과 원칙이 위험에 처했다고 독일이 경고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이동의 자유를 규정한 생겐 조약은 유럽연합의 중요한 원칙이자 최대 성과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덴마크 당국은 독일과의 국경에 대해 임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라르스 로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이번 조치는 주변 노르딕 국가들에서 난민 신청자들이 대거 유입될 것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역시 오늘부터 덴마크에서 국경을 통과할 경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남아시아 지역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적어도 9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오늘 미얀마와 국경을 마주한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 주도 임팔 지역에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과 병원들은 주민들 대부분이 잠든 새벽에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임팔에서만 6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쳤으며 33명은 중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경찰도 이번 지진으로 3명이 심장마비로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ISIL이 어제 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벌였다며 남성 5명을 처형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동영상 속의 남성들은 돈을 받고 ISIL이 자칭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 라카의 여러 장소들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는 일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동영상은 마스크를 쓴 무장 괴한들이 오렌지색 옷을 입은 남성들을 사막 한가운데 무릎 꿇린 채 그들의 머리에 총격을 가하는 장면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의 올해 신년사는 전반적으로 선군보다는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자립경제 구축을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속도전을 독려하는 새로운 기록영화를 공개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민들의 노동력을 총동원하려는 선전술이라는 분석입니다.
건설에서 저선 속도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최고 사령관이 바다를 미우라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새로 뚫고 있는 갱도가 핵융합 무기 실험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한국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제기됐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올해 신년사는 전반적으로 선군보다는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서 자립경제 구축을 강조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박사는 3일 발표한 2016년 신년사를 통해 본 북한의 권력 변동과 대내외 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신년사가 선군을 불과 두 차례만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 선군을 언급한 횟수는 2012년 17차례에서 2013년에 6차례, 2014년 3차례, 2015년 4차례 등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신년사는 경제 분야를 정치, 군사 분야보다 앞에 배치한 점도 주목할 대목으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신년사에선 정치, 군사 분야에 이어 경제 분야가 언급됐었습니다. 정 박사는 현재 북한 지도부가 김정일 시대에 비해 군사보다 경제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정치를 펴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2016년 올 한 해의 정책 초점을 경제에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 박사는 또 신년사가 북한식 경제관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전개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됐던 북한판 개혁인 6.28 방침이나 5.30 조치가 향후 전면 시행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제일위원장이 자강력 제일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밝힌 대목을 주목했습니다. 임 교수는 자강력 제일주의는 북한 경제의 대외의존,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경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김 제1위원장이 자강력을 새삼 강조하고 나선 배경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조만간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쉽게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와 관련된 경제 정책은 이미 지난 4년 동안 어느 정도 보여져 왔고 이른바 이제 자강력, 스스로 강해지는 힘,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문수 교수는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으로 미뤄 올해 북한 정부는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펼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양 교수는 4일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김정은 시대는 중화학공업 부문의 투자를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대신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농수축산업이나 일부 경공업과 토목사업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경향이 관찰된다며 김정일 시대보다 실용주의적 요소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양 교수는 또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펴는 데에도 몇 년간 시범 실시한 뒤 전면화를 언급하는 등 점진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그 개혁적인 경제개혁과 관련된 부분들 혹은 산업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김정은의 특색이라는 것이 상당히 조심을 한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좀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 그러한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던 부분입니다.
양 교수는 특히 경제 발전의 중심 고리를 정확히 찾고 역량을 집중하면서 경제 전반을 활성해 나가야 한다는 신년사 문구에 주목하며 기존의 실용주의적 경제 정책을 선택과 집중이라는 형태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올해 첫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올해 신년사는 제7차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제와 인민생활 향상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남북관계에 관련해선 8.25 합의를 비롯한 남북 간 여러 합의를 존중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신년을 맞아 북한 측에 대화를 제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해를 맞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각각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남북한 최고 지도자들의 신년사를 통해 올해 남북관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 제1위원장은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누구와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관한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으로서는 뭐 그 말 하나 가지고 정상회담까지 타진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네.
이러한 그 남북한 대화와 관련된 김정은의 은사는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지속되어 왔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내부 어떤 개혁이라든가 이런 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 정상회담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죠.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 차원에서 그 남북한 관계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또 이걸 위해서는 그 남북 대화를 보다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가장 그 쉽게 얘기를 하면요. 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얘기했을 때 작년의 경우는 아주 그 간단하게 병진 노선으로 사실 요약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은 우선적으로 소위 핵이라고 하는 그 개발 자체를 이미 자기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라 있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그 판단을 하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그 자신감 속에서 이제는 경제 건설에 매진할 때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그 강조하기 위해서 구태여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네.
이미 북한의 능력은 사실 있다.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을 뭐 중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퇴보를 시킨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되 방침 자체가 경제 건설에 더 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 핵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이제 경제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 국제적인 지원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것이 또 절실히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을 보다 더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핵으로 인한 국제적 제재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환경을 또 최소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핵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사실은 좀 그 인위적으로 좀 부각을 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죠.
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을 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네. 이 기존의 이 압박과 대화라는 이른바 이 투트랙 전략이 그대로 계속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작년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이 좀 내포가 돼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그 대북 정책은 소위 이제 투트랙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있어서는 저는 그 큰 변화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박근혜 대통령은 또 하나의 특징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그 얕은 수의 뭐 전략이라든가 전술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자기의 그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쉽사리 변화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그 정신을 확고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압박이라는 것이 어느 그 특정한 정책이라기보다는 한반도에 있어서 특히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대북 정책 나아갈 방향의 어떤 기본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우선적으로 그 압박을 한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북한의 핵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저 좌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압박을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압박을 한다고 해가지고 대화의 끈조차 놓쳐서는 안 된다. 나는 그건 또 기본적 뜻이 있거든요.
네.
자, 이런 것은 뭐 시간이 지나고 또 무슨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한다 선치라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는 5월 북한의 7차 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요. 이 7차 당대회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그 7차 당대회의 가장 그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까지는 그 특히 김일성, 김정일 그 시대에는 그래도 당대회 자체가 5년마다, 5, 6년마다 한 번씩 열린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김정일 시대 때는 거의 열리지 사실 않았죠. 그만큼 이 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당조직 자체가,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형용화되어 있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그 사회주의 체제의 그런 그 위기 속에서 좀 벗어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사회주의 체제를 복구하고 정상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건설이 없이는 이 복원이 어렵다. 자, 그렇다면은 이 경제 부분의 최대의 성과를 이루어야 된다. 자, 그러면 경제문의 최대의 성과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노력도 중요하지만 외부로부터의 적극적인 협력이라든가 지원 이런 것을 도출해 내 가지고 또 이 경제 건설에 도움되도록 한다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상 김정은이가 이번에 신년사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통해서 어떤 형태인지 남한으로부터의 대북 지원이라든가 협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그 이번 그 당대회에 그 7차 당대회 이전 혹은 이후라도 남북한 관계 개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적을 나름대로 보고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시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당대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양쪽의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 그러면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신년사에서 우리가 특히 그 신년사 내용 중에 통일 부분이 사실 있죠. 이번에 이례적으로 통일 부분이 굉장히 그 분량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북한이 대화라고 하는 우리 그 남북한 관계에 위해서는 그것을 필요로 하면서도 그럼 어떤 대화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통일 준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북한은 이것을 체제 변화를 노린다, 제도 통일을 노린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비난하면서 보다 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들도 여기에 대응하는 자기식의 통일 그 노력을 보다 더 활성화시킨다 이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네.
북한식 통일 노력은 통일 전선 차원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거는 바로 민간 차원에서 이러한 그 북한의 통일 전선을 두둔하고 지원하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결집시키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이 자체를 좀 더 정치적 행사, 뭐 6.15 공동설은 공동 행사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이제는 우리 통일 준비에 대해서 이것을 좀 차단하려고 하는, 이것을 또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본격화하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또 본다면은 남북 대화 혹은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그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얘기 드린 것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거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라든가 이런 것 같이 남북으로부터 남한으로부터의 좀 본격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라든가 뭐 등등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이 남북 대화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그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정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남북한 신년사를 통해 보는 올해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 한국 통일 연구원 정영태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속도전을 독려하는 새로운 기록 영화를 공개했습니다. 영화는 빠른 속도로 토목공사에 매진하는 모습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이 오는 5월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민들의 노동력을 총동원하려는 선전술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3일 인민군대를 인민의 행복한 창조자로 이끌어주시어라는 제목의 새 기록 영화를 방영했습니다. 1시간 분량의 이 기록 영화는 북한 인민군들이 각종 건설 현장에 동원된 모습을 보여주며 속도전을 강조합니다.
건설에서 저선 속도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최고 사령관이 바다를 메우라고 하면 바다를 메우고 산을 또 옮기라고 하면 산을 또 옮겨야 합니다.
특히 북한 병사들이 목까지 물에 잠기는 개천에 들어가 어깨에 나무 판자를 짊어지고 인간 다리를 만든 모습이 나옵니다. 물속 병사들이 짊어진 나무 판자 위로 북한 병사들이 부지런히 흙을 실어 나릅니다. 폭포수를 맞으며 벽에 통나무를 박는 모습, 거센 물살이 흐르는 개천에서 북한 병사들이 횃불을 든 채 구호를 외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천만 장병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심장의 구호,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속도전은 노동력을 총동원해 최단 기간 최고의 성과를 내는 북한 당국의 사업 추진 방식으로 북한이 최근 또다시 이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각지에서 달성된 성과를 보도하면서 방직공장의 정방공 150명분이 할 연간 계획을 15명이 완수했으며 한 달 정도 걸리는 백두산 영웅청년 3호 발전소 건설 설비 생산을 10여일 만에 완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제7차 당대회가 소집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북한 내에서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역시 제7차 당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며 속도전을 다그쳤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는 이처럼 북한이 속도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김정은 정권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제7차 당대회에서 발표할 경제발전 계획을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대회 전에 백두산 발전소 건설도 완공해야 되고 몇 가지 대상 건설이 있는데 그걸 기술 집약적으로 할 수는 없고 순전히 군인들, 청년들, 이런 돌격대원의 힘으로 몰아붙여야 되니까 연초부터 그런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죠. 7차 당대 전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 과거에 있었던 고속도로, 발전소, 항만, 남포관문 이런 걸 자꾸 강조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노력 투쟁으로 아마 불러일으키는 선전 화면들을 계속 내보낼 것 같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구소 김동엽 박사도 북한이 당대회에서 보여줘야 할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당대회가 하기 전까지 뭔가 이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동원을 해서 속도전해서 뭔가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둬내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하지만 속도전이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사업 추진 방식인 만큼 공사가 날림으로 진행되면서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평양 중심부의 23층 아파트가 붕괴해 수백 명이 사망했으며 지난해 10월 완공된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벽면에선 누수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안찬일 박사는 과거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속도전과는 달리 북한 현 정권의 속도전은 부실공사의 대명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속도전이라는 게 뭐 원래 70년대, 뭐 60년대 속도전은 나름대로 빨리 하자는데 목적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게 속도전하면 날림의 대명사가 돼버렸고 뭐 가까운 비근한 실내로 백두산 영웅 청년 발전소가 뭐 지금 구멍이 숭숭 났다, 뭐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최영희가 혁명과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뭐 모든 기술이 다 낙후된 북한에서 속도전은 곧 날림공사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울러 북한의 현 속도전은 순수한 경제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새로 뚫고 있는 갱도가 핵융합무기 실험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한국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또 증폭 핵분열탄 제조에 필요한 삼중수소를 분리,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약칭 국군화방사는 3일 발간한 합동화생방 기술정보라는 자료에서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 갱도를 뚫는 활동은 핵융합무기 실험을 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군 화방사가 이 같은 평가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방부도 이런 평가에 대해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굴착된 새로운 갱도는 풍계리 핵실험장 내 주요 지원시설의 북서쪽에 있는 새로운 부지에 굴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군 화방사는 북한의 화생방전에 대비해 다양한 연구와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하는 한국 국방부 직할 전문 부대입니다. 국군 화방사는 현재까지 북한의 핵기술 연구와 지하 핵실험, 발사체 실험, 그리고 핵소형 기술력과 핵개발 경과기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이미 핵융합무기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군 화방사는 특히 북한이 올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그 실험은 증폭 핵무기 실험 과정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수소폭탄 실험은 아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화방사는 북한이 증폭 핵분열탄 제조에 필요한 삼중수소 분리와 생산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연결된 소형 건물을 삼중수소 분리시설로 추정할 수 있고 신축 중인 경수로와 그 아래 건물이 중성자를 쬐을 수 있는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5메가와트 흑연감속로 주변에서 다수의 화물 차량이 성분이 밝혀지지 않은 품목을 이동시키고 하역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된 것도 이런 분석의 배경이 됐습니다. 국군 화방사는 북한이 삼중수소를 제조하면 증폭 핵분열탄과 수소폭탄 개발에 길을 연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신축 중인 경수로가 삼중수소를 분리해낼 수 있는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활용해 삼중수소 생산에 성공할 경우 증폭 핵분열탄을 제조할 수 있다고 국군 화방사는 평가했습니다. 증폭 핵분열탄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기폭제로 핵융합을 일으키는 수소폭탄 이전 단계의 핵무기를 가리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KIDA도 지난 2일 발간한 2015년과 16년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작업을 하는 것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시도하는 자체로도 파급력이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시기를 탐색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퉁소라는 악기 들어보셨는지요? 퉁소는 조선의 고유 악기였지만 북한에서는 이미 모습을 감췄고 한국에서는 북청 사자노름 공연 때만 반주악기로 등장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일명 퉁소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 훈춘시 미장향입니다. 이곳 출신인 최민 씨가 퉁소의 명맥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오는 8일과 9일 연주회를 앞두고 연주자들이 모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봉덕이 찾기라는 이름의 대금과 퉁소 공연인데요. 한국 전통 관악기 연주자들 7명이 함께하는 공연입니다. 대금 연주자 김동근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공연은 봉덕이 찾기라는 공연이에요. 봉덕이 찾기는요, 사실 퉁소의 레퍼토리 중에 전통 레퍼토리 중에 있는 곡인데요. 퉁소라는 악기가 지금 이 시대에 쓰여지지도 잘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대금이랑 소금이랑 이렇게 같이 쓰면 쓸 데가 생기지 않을까, 좋은 앙상블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이렇게 엄청난 연주자들을 모아봤고요.
이번 공연이 눈길을 끄는 건 퉁소라는 악기 때문인데요. 대금이 가로로 부는 데 반해 퉁소는 세로로 부는 관악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북청 사자노름의 반주악기로 사용될 뿐 이제는 단독악기로는 거의 모습을 감췄고요. 북한에서도 현재는 계량악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함경도 북청을 비롯한 북한 여러 지역과 중국 연변을 비롯한 조선족 거주 지역에서는 퉁소 합주로 풍악을 연주하며 축제를 벌일 때 빠질 수 없었던 악기였는데요. 남과 북에서 모두 모습을 감춘 퉁소를 이번 연주회에서 연주하는 사람은 중국 동포인 최민 씨입니다.
네, 퉁소 악기 세로로 부는 악기인데요. 이 남한에서 전승이 많이 안 돼 있고 북한에서도 주체 음악에서 밀리면서 이 악기가 사라지게 되는 이러한 지금 연주가 많이 안 되는 악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옌벤 지역에서 왔는데 그쪽 지역은 그래도 민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악기가, 그러니까 불려졌던 악기가 이 악기예요. 관악기 중에 저 민속 악기 중에서. 그래서 그게 전승이 되면서 저는 거기서 배웠고요.
최민 씨는 중국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 내 훈춘시 미장향에서 왔습니다. 이곳은 일명 퉁소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원래 퉁소는 조선의 고유악기였고 훈춘시 미장향이 퉁소마을로 불리게 된 것도 조선시대 함경도 지방에서 이주해온 이들이 즐겨 불던 퉁소가 대대로 전해진 덕분이라고 최민 씨는 설명합니다.
그냥 기존의 북한 쪽에서 이주민에 의해서 전해졌던 이런 가락들을 거기서 그 가락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래서 주요하게는 이런 민요나 토속적인 민요나 이런 토속적인 가락들을 퉁소에 얹어 연주하는 그런 그 단계만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게 뭐 더 이상의 테크닉이나 더 이상의 계량이나 더 이상의 뭐는 안 돼 있고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불고 있는 실정이에요.
분단 이후 한국에서는 퉁소가 대금에 밀려 전문적으로 퉁소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적어졌고 북한에서는 계량악기를 많이 연주하다 보니 퉁소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퉁소 소리가 좀 세요. 거칠고, 북한은 거칠고 이런 거를 다 뺐었어요. 검은고, 아쟁, 슬프고, 거칠고, 그 다음에 이런 악기들은 다 뺐었어요. 그러니까 그 음악에서 맑고 아름답고 깨끗한 것만 고려를 하면서 퉁소가 60년대까지 쓰여졌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60년대 넘어가서 악기 계량이 붙은, 악기 계량을 하면서 이 악기가 점차적으로 좀 강렬하고 약간 뭔가 반항하는 느낌이거든요. 약간. 그래서 이런 거는 제외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악기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점차 밀려지게 되면서 안 불리게 돼요. 요즘에 뭐 가끔씩 그 군부대에서 분다고 저는 들었었어요.
중국에서는 1997년 옌벤 조선족 자치주 정부가 미장향을 퉁소지향, 즉 퉁소의 고향으로 지정했고 중국 정부는 2008년 퉁소지향을 추인하면서 비물질 문화유산,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거의 배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맥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밑에 점점 젊은이들도 이 악기를 별로 안 배우려고 그러고 이 악기는 약간 그쪽에서 외면받고 북한에서도 외면받고 남한에서도 그렇고 약간 이러한 악기인데 이 악기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것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악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비주류에서 주류 악기 쪽으로 올려놓는 이런 기반이 되는 이런 뭐가 없을까를 좀 저는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최민 씨는 지난 2006년 처음 한국에 와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변 출신 최초로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하면서 본격적으로 퉁소를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의 국립국악관현악단이나 KBS 국악관현악단 같은 유수의 악단들과 함께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최민 씨는 앞으로도 퉁소라는 악기를 알리고 지켜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 이런 시도를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바람둥이 바람부네라는 이러한 그 콘서트를 하나를 하면서 그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이번에 그래서 또 다른 이런 퉁소와 대금과 어울려진 이런 관악 앙상블의 느낌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하면서 이번에 G키 퉁소도 좀 개발을 좀 베이스의 퉁소를 하나를 개발을 해서 저음으로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 위에 악기들을 또 같이 활용을 해서 이런 대나무로 된 이런 우리 관악기가 어울리는 앙상블은 어떨까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시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다른 우리의 또 다른 하나의 이런 장르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번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첫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첫 시간이라 그런지 제가 떨리네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하면서 이 영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중국 증시가 새해 첫 개장일인 오늘 이 크게 폭락한 소식, 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 주에 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중동 소식을 살펴볼까요?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고요?
예, 아델 알 주바이르 이 사우디 외무장관이 오늘 이란과의 모든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면서 이란에 있는 모든 외교관들에게 이 48시간 안에 이란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 정부는 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면서 이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이란 외무부는 이 자국의 외교관들이 아직 사우디에 머물고 있지만 귀국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얼핏 생각하면 같은 아랍권 국가이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외교 관계의 단절을 선언한 이유는 뭘까요?
예, 이 사우디 정부가 이란 내 자국 대사관과 이 영사관이 공격을 받자 이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 중동에서 사우디는 이슬람 순위파 종주국이고요.
예.
예, 이란은 시아파 맹주 아닙니까? 예, 앞서 사우디 정부는 이 폭동 선동 혐의로 이 수감 중이던 시아파 지도자를 처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자 이란에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요. 이 성난 시위대가 이 이란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과 마시하드의 사우디 영사관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자 이 사우디 정부가 다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란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우디에서 시아파 성직자가 처형이 됐고 그 이후에 시아파 국가인 이란에서 이 성난 시위대가 사우디 대사관을 다시 공격을 했고요.
네.
이어서 이 사우디는 이란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 주바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은 이 자국 대사관이 공격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란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예, 주바이르 장관은 외교 공간에 대한 반복적이고 이 명백한 공격은 모든 국제 조약에 위배된다면서 이 테러 행위를 용납하거나 지지하고 혹은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설 곳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국 대사관이 시위대 공격을 받은 것이 이란 정부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우디 대사관이 공격받기에 앞서서 이 이란은 정부 차원에서 이 사우디의 시아파 성직자 처형을 강력히 비난했었습니다.
예.
예,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도 이 사우디 지도자들이 신의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이 경고까지 했었고요.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 이란 외무차관은 사우디가 시아파 성직자를 처형한 건 큰 실수라면서 이 사우디가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또 이란 혁명 수비대도 이번 일은 중세에나 있을 법한 이 야만적인 행위라면서 사우디 왕가가 결국은 몰락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순위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아파 성직자가 처형이 되면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건데
맞습니다.
예, 처형된 그 시아파 성직자는 누굽니까?
예, 56살의 쉐이크 림느 바크르 알림느라는 사람입니다. 이 알림느는 지난 2011년 이 사우디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이 시아파 교도들의 이 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지난 2014년에 이 유죄 선고를 받았고요.
예.
예, 사우디 정부가 지난 2일 이 알림느를 포함해서 47명을 이 폭동 선동 혐의로 처형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후 중동 시아파 국가들이 이 사우디의 조치를 강력하게 비난했고요. 곳곳에서 시위도 있었습니다. 이란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위대가 테헤란의 사우디 대사관과 마시아르의 사우디 영사관에 난입해서 집기를 부수고 불을 지르는 등 이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네. 자, 이란 외교관들은 현재 사우디에서의 피해는 없습니까?
예, 아직 이란 외교관들이 이번 공격으로 다쳤다는 소식은 없고요. 현장에서 최소한 이 40여 명의 시위대가 체포됐습니다. 한편 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사우디 정부가 이란 성직자를 처형한 것에 대해서 비난했는데요.
예.
예, 하지만 이란 내 사우디 공간에 대한 이런 공격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사우디가 이제 이란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하면서 두 나라의 갈등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나라가 단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예, 지난 1988년부터 3년 동안 이 국교가 단절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예.
예, 사우디와 이란과의 관계는 지난 1979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후에 악화됐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 이란과 이라크 전쟁 당시에 이 사우디가 같은 순위파인 이라크를 지원하면서 이 갈등이 고조됐고요. 사우디의 이슬람 성지 메카에서 이란 순례객들이 이 사우디 경찰과의 충돌로 사망하는 사건으로 이 외교 관계가 단절됐었습니다. 하지만 3년 후에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에 이란이 사우디 편에 서면서 외교 관계가 복원됐는데요. 30여 년 만에 다시 단절된 겁니다.
예. 이번 사건이 이 시아파 성직자의 처형만으로 일어났겠느냐. 최근에 그 시리아 예멘 사태 등을 두고서도 두 나라의 사이에 반목이 깊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1년 이 시리아에서 내전이 시작된 후에 이란은 시아파인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요. 사우디는 이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지원하면서 이 서로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예.
예, 예멘에서도 이 사우디가 이끄는 순위파 국가 연합군이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후티 반군을 공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이란이 이 핵협상 타결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이 관계 개선 조짐을 보이면서 이 사우디가 이란의 중동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현재 중동 순위파 국가들은 이 사우디를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레인의 경우 오늘 이란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외교관들의 48시간 내 출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수단도 이란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했고요. 아랍에미리트의 경우는 이란과의 외교 관계 수준을 격화시킨 상태입니다.
네. 자, 주변국들까지 이 동참하면서 이 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미국 정부는 반면에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군요.
예, 미국 국무부가 관련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국무부는 성명에서 이 지역 지도자들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면서 미국 정부는 외교적인 노력과 직접적인 대화가 이 사태 해결에 필수적인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새해 개장 첫날인 오늘 큰 폭으로 하락했네요.
예, 중국 증시가 오늘 7% 폭락했습니다. 2016년 들어서 처음으로 이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이 주식을 팔려는 주문이 이어졌는데요.
예.
예, 장중 한때 이 전 거래일 대비 5% 내려가자 이 거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까지 발동됐었습니다. 하지만 15분 후에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다시 주가가 급락하면서 7%까지 내려가자 오늘 거래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예. 자, 중국 증시가 이렇게 갑자기 폭락한 이유는 뭘까요?
예,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 앞서 전해드린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으로 이 중동발 불안이 확산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새해 시작부터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 또 출발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중국의 성장세가 올해도 계속 위축될 거라는 예상은 이미 있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오늘 발표된 이 중국 제조 지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는데요.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중국의 경제 매체인 이 차이신이 발표하는 차이신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지난 12월 확정치가 48.1로 집계됐는데요. 이 수치가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위축된 거고요. 높으면 경기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신 구매 관리자 지수가 5개월 연속 낮아진 데다가 10개월 연속 50을 넘지 못했고요. 지난달 48.2는 10개월 사이에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네. 자, 50을 넘지 못하면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는데 48대가 10개월 연속 나왔다고 하니까 확실히 수치상으로는 안 좋은 게 확실하네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중국 경기가 계속 더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조업체들이 인력과 구매 활동을 줄인다는 건 그만큼 이 중국 내외 수요가 모두 약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예, 또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도 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중국 외환거래센터는 오늘 위안화 기준 환율을 달러당 6.5 위안 정도로 고시했습니다. 이는 2011년 5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이렇게 위안화의 가치가 낮아지면 해외 투자자가 보유한 이 중국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중국 증시에서 해외 자금의 이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증시가 이렇게 폭락하게 되면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이 중국 증시 폭락 소식으로 아시아 증시가 모두 술렁거렸는데요.
네.
예, 일본 니케이 지수가 3% 떨어졌고요. 홍콩 항셍 지수도 2.5% 내려갔습니다. 또 한국 코스비 지수도 2% 떨어졌고요. 타이완의 가권 지수도 2.68%나 하락했습니다. 또 유럽 증시들도 모두 하락 상태에서 이 장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총기 규제는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대규모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었죠.
예, 당장에 생각나는 것만 해도 지난 12월에 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캘리포니아 총기 테러 사건이 있고요.
예.
예, 10월에는 미국 오리건주 한 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이 범인을 포함해서 10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죠. 또 7월에는 테네시주 채터누가에서, 6월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네. 정말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가고 있는데 연방의회의 움직임이 사실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그래서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로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이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 또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 등 사법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 총기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 이 주례 연설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A few months ago, I directed my team at the White House to look into any new actions I can take to help reduce gun violence.
예, 오바마 대통령은 몇 달 전에 이 백악관 보좌관들에게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을 만나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보통 그 대통령 주례 연설은 토요일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네. 앞당겨서 발표를 했군요.
예,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1일이 새해 첫날인 것도 있고요.
예.
예, 또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례 연설에서 지난 7년간의 대통령 임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때 10%에 이르렀던 실업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1,7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또 외국의 석유 의존율이 크게 떨어졌다면서 그동안의 업적을 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처리하지 못한 게 있다면서 바로 이 총기 규제를 들었습니다.
네, 그 총기 관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 중요성을 강조하곤 했었죠.
예, 오바마 대통령은 자녀를 둔 부모, 교사, 어린이 등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편지를 받는 다고 소개했는데요. 심지어 이 총기 소지자들 중에서도 총기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행정명령이라고 하면은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회 동의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예,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이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으나 구름이 약간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하 1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해주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1도. 개성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최고 영상 2도. 원산은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2도 분포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최고 영하 1도. 선봉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1도 예상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비오에 World News.
비오에 세계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국들이 이란과의 외교관계 단절에 잇따라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레인과 수단은 오늘 이란과 외교관계를 단절했으며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자국 주재 이란 대사의 신분을 임시대사로 강등하고 외교관계를 격화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순위파 국가인 사우디 당국이 지난 주말 자국 내 시아파 성직자인 셰이크 니무르 알 니무르를 처형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니무르 처형에 시아파 국가인 이란이 반발했고 성난 시위대는 테헤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과 마시아드에 있는 영사관을 습격해 집기를 부수고 불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수단은 테헤란 주재 사우디 대사관에 대한 시위대의 공격을 비난하면서 이란과의 관계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도 이란이 걸프 국가들과 아랍 국가들의 내정에 지속적으로 간섭해 관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레인은 이날 자국 내 이란 외교관들에게 48시간 안에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우디 역시 어제 이란 외교관들에게 이틀 안에 출국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새해 첫 개장일인 오늘 7% 폭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하이와 선전 증시는 주식거래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중국 증시의 폭락은 중국이 이날 발표한 제조업 지수가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긴장 관계 등 중동발 악재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여파로 세계 다른 증시들도 술렁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3% 떨어졌고 홍콩 항셍 지수도 2.5%가 내려갔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새로 건설한 인공섬 내 활주로에서 시험비행을 실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중국 정부의 민간 항공기가 스프레틀리 군도 피어리 크로스 리프에 건설된 활주로에서 시험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활동은 전적으로 중국의 주권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화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중국의 행동을 스프레틀리 군도 내 베트남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간주한다며 시험비행을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독일 정부는 스웨덴과 덴마크의 새로운 국경 통제 조치로 유럽의 자유로운 국경 통과 원칙이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이동의 자유를 규정한 생겐 조약은 유럽연합의 중요한 원칙이자 최대 성과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덴마크 당국은 독일과의 국경을 임시적으로 통제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라르스 로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이번 조치가 주변 노르딕 국가들에서 난민 신청자들이 대거 유입될 것에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도 오늘부터 덴마크에서 국경을 통과할 경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남아시아 지역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적어도 9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오늘 미얀마와 국경을 마주한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주도 임팔 지역에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과 병원들은 주민들 대부분이 잠든 새벽에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임팔에서만 6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으며 33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경찰도 이번 지진으로 3명이 심장마비로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어제 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벌였다며 남성 5명을 처형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동영상 속의 남성들은 돈을 받고 ISIL이 자칭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 라카의 여러 장소들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하는 일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동영상은 마스크를 쓴 무장괴한들이 오렌지색 옷을 입은 남성들을 사막 한가운데 무릎 꿇린 채 그들의 머리에 총격을 가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